성경 맥잡기 11째 시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맥잡기 4시간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맥잡기로는 오늘 7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9장까지 쭉 살펴보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제 노아의 홍수 이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상고했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장, 11장,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그 홍수 사건 나오는 이제 9장까지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10장부터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형성이 되고,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 시대를 하나님이 여세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구약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가 구약이에요. 엄밀한 의미에. 그래서 이 구약이 어떻게 생기고 구약 시대의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신약 시대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0장은 인류의 뿌리와 족속과 지명과 나라의 기원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메시아 계보가 어떻게 되는가를 창세기 10장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르는 계보를 보여주고, 이제부터 우리가 노아부터 시작해서 벨레까지 이르는 메시아의 계보를 여기 창세기 10장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 가서 보니까 이제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제가 처음에 창세기 맥잡기 시작하면서 창세기는 세대들은 이러하다, 세대들은 이러하다, 이와 같은 그 말들로 이렇게 창세기 자체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야벳의 아들들은 쭉 이제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 다시 말해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태어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 이제 창세기 10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 창세기 특히 가서 보시면 구조가 덜 중요한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고, 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나오는 그런 순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 5절은 야벳이 나와요. 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서 20절 가서 보면 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셈이 나오는데, 셈은 21절에서 이제 31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2절에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 곧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대로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니라. 홍수 이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민족들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이 역대기상 1장 5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면 똑같이 이제 반복이 돼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서 보면 2절에서 5절은 야벳의 계보가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편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야벳의 자손은 지중해, 그 다음에 북서, 북동, 유럽 그쪽에 사는 그런 족속이고, 알프스 족속이고, 그 다음에 야벳의 족속 중에 하나, 지금으로서 가장 많은 그런 그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게 인도 족속.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야벳의 후예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5절 가서 보면 이들이 이방인들의 섬들을 자기들의 영토대로 나누되 각각 자기 언어와 자기들의 가족들에 따라 자기들의 민족들대로 나누었더라. 여기 가서 보면 섬이라는 게 나와요. 섬. 예, 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이 섬, 그러면 이렇게 육지가 있고 그다음에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게 지금 섬이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개념의 섬은 이렇게 바다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을 다 섬이라고 표현했어요. 섬.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특징이 한 선조가 있고 영토가, 그 선조가 가지고 있던 영토가 있어요. 그 선조가 사용하던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족과 부족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에 쭉 가셔서 28절 가서 보면 오빌이라고 하는 오빌이라고 한 사람이 나와요. 오빌은 25절에 에벨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해서 쭉 나오는 가운데 오빌이 나와요. 여러분 오빌이 어딘지 아세요? 오빌.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금을 많이 계속 갖고 오던 그런 나라 아니면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오빌이에요. 그렇죠? 그 오빌이 왜 오빌이냐? 오빌이라는 사람이 가서 세운 영토가 오빌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아스그나스, 리바, 도갈마, 야완, 엘리사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각각 어느 지역에 가서 영토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거기서 시족, 부족으로 돼서 하나의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가나안이 나와요. 가나안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이 차지한 영토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그렇죠? 거기서 가나안 족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 10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자체가 다 어떠한 영토를 차지하게 된 어떠한 그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고 그 사람이 차지했던 그 영토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고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0장 6절에서 20절 가서 보면 함의 계보가 나옵니다. 함의 계보가 자그마치 15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벳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이. 예.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 함이 6절에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이제 쭉 나오는데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해요. 아프리카 지역의 에티오피아. 예, 그다음에 또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 가나안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이 가나안에게서 가나안 족속들이 나오고 가나안이 차지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 가나안이 차지했던 그런 땅이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붓은 지금의 리비아를 가리켜요. 리비아 아시죠?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자, 이런 가운데 10장 8절 가서 보면 구수가 니므롯을 낳았다 해서 성경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니므롯이 거기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니므롯.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했다.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온 세상의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자기의 왕국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어느 면에서 최초의 인물이 니므롯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다. 이게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을 잡는 그와 같은 강력한 그러한 사냥꾼으로 대부분의 세상 역사에서는 바빌론 제국, 고대 바빌론 제국을 시작한 이와 같은 시조가 이 니므롯이다. 그 다음에 10장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을 세우자고 주동했던 그와 같은 인물이 니므롯이다.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히슬롭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 두 개의 바빌론 그 책에 가서 보면 니므롯이 있고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런 아내가 있고 이 둘 사이에 담무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죽은 이후에 이 세므라미스가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그와 같은 종교체제를 만듭니다. 바빌론 종교체제. 이것이 세상을 쪽으로 쭉 뻗어나가면서 온 세상에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그와 같은 종교가 이집트, 인도 할 것 없이 전 세상으로 다 퍼져나가다가 예수님 이후에는 아기 예수와 마리아로 변천이 돼서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이와 같은 종교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는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가서 보면 세미라미스를 하늘의 여왕, 그 다음에 에스겔서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아들이 담무스라고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세속 역사가 이야기하는 세미라미스, 하늘의 여왕,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아들 담무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성경 기록에도 이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장 10절 가서 보니까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었다. 시날은 이제 뒤집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은 혼잡하다, 혼동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바벨은,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공부했는데, 다니엘서 보면 바빌론 제국이 나오죠. 그 바빌론 제국은 신바빌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바빌론이 있었어요. 원래 바빌론. 그게 이 니므롯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 바빌론이 가장 흥황했던 그런 때가 누구냐 하면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던 함무라비 대왕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던 그런 바빌론이 구 바빌론이에요. 원래 바빌론. 이 원래 바빌론. 자, 그래서 이 바벨은 함무라비 이 사람들이 세웠던 바빌론 제국의 수도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여기 바벨에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말이 나오는 걸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대칭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 문화, 아니면 바벨탑 문화, 아니면 바빌론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그 시간이 점점 지나는 가운데 바빌론 문화가 온 세상 확산이 돼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빌론 문화가 가장 흥황하게 되는 그와 같은 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 7년 환란기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바빌론이 몰락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탑 사건에서 시작이 된 이 바빌론 문화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완전히 몰락이 되면서 서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그런 구조로 창세기하고 계시록이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10장 14절 가서 보면 바스루심과 13절에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스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돌임을 낳았다. 미스라임이 누구라고 해요? 이집트란 말이에요. 이집트의 시조가 된 사람이 미스라임이에요. 그 미스라임이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가슬루임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블레셋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블레셋. 블레셋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가서 한번 블레셋 14절 가서 보면 필리스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필리스티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벌써 팔레스타인 이렇게 비슷하게 발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미스라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미스라임이 누구냐? 이집트예요. 이집트.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아모스 9장 7절 가서 보면 그 가슬루임 이 사람들이 지금의 크레테 사람들이 해양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이쪽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옮겨와서 차지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이 투쟁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이 다윗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가서 보면 성경에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0장 15절에서 19절에는 가나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은 자기의 마더들 시돈. 여러분이 시돈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어디 네바논 있는데 고긴데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렇게 여러분 신약에도 나오죠. 두로와 시돈. 지금으로 얘기하면 네바논 있는 쪽이에요. 거기 시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시돈 지방으로만 아는데 원래 가나안의 아들의 이름이 시돈이에요. 가나안의 아들의 이름 시돈이 세운 그와 같은 그 영토가 시돈 지역이다. 그 다음에 헷을 낳고 헷은 우리가 옛날에 역사 시간에 히타이트족 배웠죠. 히타이트 그런 그 족속이에요.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그 다음에 아르와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 뒤에 가나안 족속들의 가족들이 널리 흩어졌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 가나안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 여부스 족속은 어디 사는 사람이냐 하면 예루살렘 근방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다윗의 도시를 예루살렘이 이제 짓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모리 족속이 나오는데 아모리 족속은 요르단 강이 있을 때 요르단 강 거기에 동서편 산에 거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히위 족속 여기는 세겜과 기브온 땅에 거하던 사람들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지형에 맨 위에 가면 헤르몬산이라고 있어요. 레바논의 헤르몬산. 네, 거기 있는데 살던 사람들이 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10장 19절 가서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시돈이니까 지금의 레바논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맨 위에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내가 그랄에 이를 때, 그랄은 이쪽 밑으로 가면은 이집트 쪽으로 빠지기 전에 그 지역에 이 강변 이 지중해를 따라서 나와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이제 나옵니다. 예. 거기 이를 때 만나는 가자. 여러분, 가자가 지금의 가자지구예요. 매일같이 지금 폭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가자지구. 아시죠? 가자지구에, 누가 지금 가자지구를 달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누가 살았어요? 가자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달라는 거예요. 우리 땅이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폭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가자다. 개역성경에 가사로 돼 있어요. 가사. 지금에 나와 있는 영어로는 가자 해서 GAZA에서 가자로 이제 돼 있습니다. 또 내가 가면서 만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곧 라사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동남부 지역까지 그 지역이 전체가 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그와 같은 지역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족속, 특히 이제 함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 설명을 했어요. 왜 이걸 하는 거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저쪽 바그다드, 이라크 거긴 데서 불러가고서는 멀리 수백 킬로를 이동해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나님 만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이미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이 그 땅이 내 땅이라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족속의 땅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토록 주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장의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12장에서 왜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불러갖고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가 10장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21절에 가장 중요한 인물 셈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셈.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21절 셈은 에벨의 모든 조상의 자손이요 그형 야벳의 동생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야벳의 동생이에요. 우리가 가서 읽으면 항상 셈, 함, 야벳 그러니까 셈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함이 둘째, 그 다음에 야벳이 셋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것은 중요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셈이 가장 중요하고 성경의 영적인 관점에서 셈이 가장 중요하고 셈을 대적한 사람이 함이고 야벳은 아무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야벳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족보 소개하는 가운데도 맨 앞에 야벳 별거 없으니까 몇줄 쓰고 함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함에 대해서 셈보다 더 많이 썼어요. 여기 10장에. 근데 셈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서 보면 1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셈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합치면 셈이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셈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야벳에 대한 거.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할 때, 야벳이 셋째 아들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가서 보면 야벳이 첫째 아들이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 강의에 유튜브에 가셔서 창세기 강의 27번 가서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에벨은 셈의 증손자고, 그래서 여러분이 셈, 아르박삿, 살라, 에벨하고 이제 24절까지 쭉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벨은 영어로 여러분이 25절 가서 보시면 이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에벨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로는 이버 이렇거든요. EBER. 그냥 이베르 아니면 에베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히브루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HEBREW 해서 우리가 히브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벨은 에벨로 기록된 데도 있고 헤벨로 기록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H가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는데 둘다 같은 사람이다. 그 에벨 아니면 헤벨에서 히브리가 나와요. 히브리는 무슨 뜻이냐?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럼 히브리 사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강을 건너왔냐? 아브라함이 원래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면서 어디에서? 저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 동쪽에 살던 사람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강을 건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히브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 그 히브리가 에벨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장 25절 가서 보면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의 땅이 나뉘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홍수 이전에는 땅이 한 덩어리로 다 뭉쳐 있었어요. 이 지구가 한 덩어리로 땅이 이렇게 뭉쳐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가서 보니까 벨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벨렉이 살던 그러한 시대에 땅이 지금의 5대양 6대주로 이렇게 나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5대양 6대주가 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벨렉의 때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10장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 홍수 전에는 어떤 거예요? 다, 유대인 이런 거 없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어느 면에서 다 노아의 아들들로 전체가 그냥 다 하나, 한 민족이라고 봐도 돼요. 뭐 이방인, 유대인 이런 거 나눌 그런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특히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보면 벨렉의 때 땅도 나뉘어지고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11장 넘어가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나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퍼져나가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민족들이 형성이 되는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기록을 지금 남겨놓은 거고 그 민족들의 시조가 다 노아의 후손들이다. 그렇죠? 그 시조의 이름을 따라 그 지역도 그 이름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미디안은 나중에 이제 창세기 25장 거기 가면 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를 얻습니다. 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그 미디안이 가서 살던 동네가 미디안이에요. 그리고 그 미디안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읽으면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 10장을 공을 들여서 모세에게 이걸 기록을 하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다.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어때요? 창세기 11장 가서 보니까 그때까지는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노아에게서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지금 여러 아들들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 하나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 하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10장과 그 다음에 11장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말이 하나였다가 말이 여러 개로 나뉘면서 민족들이 갈라져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와 같은 일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하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을 선택하는 그런 일이 창세기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10장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족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를 가르쳐주는 세상의 문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거 가르쳐주는 그런 문헌은 유일하게 오직 성경 하나만. 물론 세상의 창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 이런 결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창세기뿐이 없어요. 이 세상 어디 가도. 이게 참으로 묘한 그런 일이다. 자, 그럼 창세기 11장 이제 가서 보면, 이제 바벨탑 사건, 이거 생기면서 인류가 분산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영적으로는 무엇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세속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이 시작되는 그런 이 일이 창세기 이제 11장에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 말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 한국말 아니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게 아마 히브리 말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여기 나오는 언어로 여러분이 가서 보면, one language, 그 다음에 one speech, 말을, 같은 말들을 이제 사용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원래 뜻은 입술이 하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언어는 사람이 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 언어를 어떻게 개발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을 할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짐승들 다 있고 하지만 말을 할수 있는 그러한 창조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을. 어쩌면 천사들도 뭐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도덕적 성품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권능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그 워드라고 하는 말,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창조물 가운데, 아니면 온 우주 공간에 있는 창조물 가운데, 사람처럼 말을 할수 있는 그와 같은 창조물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하게 만들어줬냐? 사람이 태어나면서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그 능력 자체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말이 몇 개였다고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이 몇 개예요? 수천 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말이 이렇게 여러 개가 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도 그냥 말이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같은 거 하면 좋은데, 영어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그래도 영어 성경 히브리 말에서 그걸 또 번역해야 된다, 그리스 말에서 번역해야 된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뭐 소책자도 우리 이번에 우리 고정인 자매님이 좋은 소책자도 번역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이 말이 영어 하나로만 돼 있다. 그럼 뭘 번역할 필요가 뭐 있어? 아무것도 할거 없잖아요. 그냥 그거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필리핀 이런 데 가서 선교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서 선교하면. 말이 다 영어를 쓰니까 성경도 그냥 영어로 하면 되고, 소책자도 영어로 하면 되고, 그렇죠? 전도지도 영어로 하면 되고, 다 그냥 하나로 다 통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 근래에 제가 중국에 있는 어떤 미국인 선교사하고 요새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많은 자료도 이제 보내고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랬더니 이 한국인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영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 예? 자기가 영어를 통역하고 자기 말로도 통역을 하고 또 자기가 글을 써놓으면 그러면 그것도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국 사람을 보내주면 내가 월급을 주고 그러고서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도 얼마나 답답하겠어. 지금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조선족이 가장 많이 사는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하든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데 한국말도 못하죠. 중국말도 못하죠. 영어뿐이 지금 못하는 가운데 옆에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좀 붙어가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그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답답한 일이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거다. 원래 이게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 그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자, 이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4절 가서 보니까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 중심으로 인본주의 체제를 만드는 그런 일이 여기 이제 창세기 11절에 11장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탑은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에 가서 보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와 같은 형태의 이러한 그 제단 형태의 그러한 탑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형태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기초가 사방으로 한 885m, 높이가 근 한 300m 정도가 되는 이와 같은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높이까지 올려갖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구조물이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탑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혹시 되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한번 가서 보세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가 지금부터 한 4천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렇게 지진이 있고 그래도 여태까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돌을 정교하게 깎아서 이렇게 올려놨는지,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설계 기술이 좋고 그래도 그 피라미드를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사람들이 도저히 쌓을 수 없는 그런 구조물이 피라미드다. 얼마나 그걸 진짜 종이가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매끈하게 이 돌들을 다듬어갖고 그래서 이걸 쌓아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어려운 것 같은 뭐 지진이 오고 이래도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야. 그 크기가 얼마나 큰가 엄청나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지금부터 약 4천년 전에 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대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9장 1절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땅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야 지금 땅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명령을 이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싫다. 그러니까 어떻게 흩어짐을 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지금처럼 얘기하면 메트로폴리탄 큰 도시를 만들고 여기 그냥 뭉쳐서 여기 살면은 그러면 흩어지지 않아도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자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노아의 대홍수 같은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피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높이 탑을 쌓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9장 15절, 16절에 뭐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냐 하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이 뭐 쌓고 그럴 일이 없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무언가를 높이 쌓아서 어려운 일이 특히 홍수 같은 게 와도 우리가 그것을 면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11장 5절에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 뒤에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에도 가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예, 이사야서 6장에 가서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냐 우리 그렇죠. 이 우리가 셋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복수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 우리가 셋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인격체가 여럿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럿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여럿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다 해서 삼위일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자체가 셋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자는 걸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8절에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었어요. 어떻게 흩었냐? 7절 그 사람들이 쓰는 그 말을 혼잡하게 했다.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말을 쓰다가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 사람은 영어, 이 사람은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국말, 중국말 이렇게 쓰기 시작하니 어떻게 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말 쓰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형성해서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11장 8절에 이 사람들이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이게 도시 세우는 게 사람들 편에서 하지 못하게 되니까 비극이 아니겠냐?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경영하는 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간섭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두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장 9절에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 그러니까 바벨은 뜻이 뭐냐? 하나님이 말을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 혼잡, 이게 바벨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는 가운데 일단의 무리가 어디 갔어요? 중국에 갔어요. 또한 무리는 어디로 갔어요? 인도로 갔어요. 한 무리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그대로 머물렀어요. 한 무리는 이집트로 가면서 우리가 보통 역사 시간에 배우는 세계 4대 문명이 이제 형성이 되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나 이런 거 가서 보면 다 어디까지 가냐? 역사는 지금부터 약 4000년까지만 가요. 그 전에는 선사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사 시대, 역사가 없는 그전 시대다. 왜 역사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사람이 안 살았어요, 다른 땅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일이 언제 생겼냐?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에 생겼거든요. 4300년 전에 바벨탑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사람이 다 어디에만 살았냐? 이집트에, 아니, 이라크에 바그다드 있는 데만 몰려 살았다. 바벨탑 근처에만 몰려 살았어요. 이런 가운데,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 나간 일이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에 생겼어요. 흩어져 나간 이후에 중국의 문화가 형성되고, 인도의 문화가 형성이 되고, 이집트의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형성이 됐는데 그 문화의 대부분은 다 무슨 문화예요? 마귀를 숭배하는 그런 문화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 마귀를 숭배하는데 다 용을 숭배하는 거예요. 용. 그래서 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에 가서 보면 용이 어디 왕궁에 이런 데 가서 처마 밑에서 기와로 해서 쭉 가서 맨 끝에 가면 용이에요. 다. 이 기와로 다 연결해 놓은 담이 끝에 가면 다 용 머리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로 말 그대로 중국 사람처럼 용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용 문화를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의 이 베이징에 가면은 천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참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남아있다. 그참 하나님을 상제라고 불렀어요. 이 중국 사람들은 상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성경은 이 하나님 갓을 두 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으로 표현한 그런 성경이 있고 상제로 표현한 성경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는 갓을 하나님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갓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갓을 중국 사람들에게는 갓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 우리가 얘기하는 신으로 갓을 다 써놓은 그런 성경이 있고 이 성경에 하나님을 상제로 표현한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 상제로 표현한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마귀의 문화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화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 용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심지어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도 천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상제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 상제가 누구냐? 하늘의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천단. 그래서 베이징 하면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용을 섬기는 사람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고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 수가 훨씬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거의 자취를 이제 감추게 이제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가운데 우리가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냐. 로마서 1장 한번 가서 볼게요.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니까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3절 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면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다 뭘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서 새나 짐승이나 벌레나 이런 걸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다 타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 그리스 문화, 이집트 문화,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할거 없이 다 보면 다 짐승 섬기고, 그렇죠? 하늘의 해와 별들 섬기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이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겼냐?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다 해서 여자들 동성연애하는 자들이 이제 생겨나고 27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자기 속에, 몸에 받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난 한 4천년 동안, 거의 4천년 동안 온 세상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세상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 섬기고 날짐승 섬기고 벌레 섬기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동성애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것 같은 형벌을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28절.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주 공간에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이런 모든 것, 이 세상의 창조물을 보니, 이걸 디자인한 그런 분이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자기 지식 속에 그걸 내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 그 일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전파가 되기 전까지, 지금부터 약 100년 전까지, 우리나라 선조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 일들이 바로 이 일들이에요. 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만한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걸 자기들 마음속에 넣고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기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시작해서 근한 4천년 동안, 이 땅에 살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그래요? 그리스도 그래요? 이집트도 그래요? 중국도 그래요? 인도도 그래요? 네,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어둠 속에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와 있어요. 단군 기원 가서 보면 BC 2333년이다. 뭐예요? 여기 지금 바벨탑 사건 생긴 거하고 거의 똑같은 시대에 우리 단군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도 어디 이라크에서 떠나서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 고조선 공인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 세상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하고 딱 이렇게 매칭이 되게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선사시대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 땅에 사람이 안 살았어요. 안 살았기 때문에 선사시대인 거예요.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바빌론 문화가 온 땅을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빌론 문화의 시조는 누구라고요? 니므롯. 그렇죠? 니므롯은 어디서 나와요? 하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멕에서 구스가 나오고, 구스에게서 니므롯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은 함의 문화가 셈을 대적해서 온 세상을 장악한 거예요. 장악한 거. 그렇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셈을 사용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내기 위해서, 그렇죠? 셈의 후손 중에 하나인 누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형성하시고, 그래서 마귀의 문화를 숭배하는 그런 모든 그런 그 사람들의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 우뚝 세워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는, 그렇죠?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남겨둘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장, 11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빌론 문화가 형성이 됐구나. 바빌론 문화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됐구나. 이런 가운데 성경 끝까지 쭉 읽는 가운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가서 보면 온 세상을 지배하던 적그리스도의 바빌론 문화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완전히 몰락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이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귀의 모든 것이 이제 파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거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드디어 메시아 계보가 이제 그 밑에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씨를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시기로 한 그 메시아. 그 메시아 계보를 이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가서 10장 22절 가서 보면 셈의 아들이 5명이 있다고 나와요. 5명 중에 메시아 계보를 이을 아들은 아르박삿이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아르박삿. 그래서 아르박삿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는 가운데 여기 가서 보면 11장 맨 끝이 누구로 끝나는 거냐?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건 다 이제 중간 단계고 셈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누구에까지 이제 이르는 계보를 거기 기록하고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서 보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어요. 그 데라, 그 다음에 데라에게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 나홀, 그 다음에 하란이 있어요. 하란 있어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래요. 갈대아 우르가 지금의 이라크의 바그다드 있는데요. 거기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으로 갔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의 형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형이 이름이 하란이에요. 하란이 세운 도시가 하란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게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지은 그런 도시도 하란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대개 같이 앞부분에 사람 이름하고 도시 이름이 같이 나온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11장 26절에 또 나와요. 26절 거기 가서 보니까 27절에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톨레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 다음에 하란을 낳았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역시 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여기 한번 27절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시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근데 여기 지금 하란이 나온단 말이에요. 순서로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큰아들, 나홀이 둘째, 하란이 셋째.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순서가 누가 가장 중요하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나홀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셋째가 하란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기록한 거예요. 중요도의 순서대로. 실제로 가장 큰 형은 하란이에요. 하란,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이 하란이에요. 그 하란이 낳은 아들이 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상당히 컸을 때 아브라함이 그 롯을 데리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중요도에 따라서 사람의 순서를 배치를 한다. 셈과 함과 야벳, 여기도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창세기 12장 4절이 이야기하여 데라는 205세에 죽었고 70년을 살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래서 결국 가서 보면 데라는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 그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에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뭐하는 사람이냐? 우상을 조각하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예, 우상을 조각해서 만든 우상 숭배자였다고 데라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지금 데라하고 다 같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옮겨왔어요. 어디로 옮겨왔냐? 하란으로 옮겨온 거예요. 하란으로. 하란은 지금 어디쯤이냐면 지금의 시리아에서 저쪽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그 지역이 하란이에요. 지금의 시리아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누가 어느 때까지 기다렸냐 하면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데라가. 다시 말해, 우상숭배하던 그의 아버지가 있어서는 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가서 결국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무르고 있다가 결국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지금의 가나안 땅,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집어넣는 그런 내용이 1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